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로 접했다고 합시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분량의 메시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과 어떤 적용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이런 본문들은 좀 큐티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큐티라는 작은 단위의 성경 구절들로 잘라서 접하게 되면 어떤 교훈을 얻을지 어떻게 적용할지 그 올바른 길을 잘 찾아내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져 있는 말씀에서 그 맥락 가운데서 역사적인 맥락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의 어떤 문학적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말씀의 진의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들어있는 38장과 또 39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들이 에스겔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과 뒤의 메시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전까지 33장 이전까지의 메시지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진멸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33장 이후 그러니까 34장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48장까지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판 회복이라는 어떤 선지서의 전형적인 구조가 에스겔서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도 이렇게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부분은 정말 심판에 집중을 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는 그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에스겔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물같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의 완성을 그려내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33장 이후의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시 좀 나눠보면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군림했었던 그 권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해서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34장에 전해지고 있고 35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 했었던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유다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다 자체의 회복과 그 유다 주위에 있는 대적에 대한 심판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심판의 성격을 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의 메시지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7장에서 그 대절정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이 인도받아서 거기에서 이것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셨고, 그것을 친히 살리사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모시키시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한, 목적한 나의 뜻과 영광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이 37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7장 뒷부분 마른 뼈 이야기 다음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그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경건했던 시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쭉 밀고 온 이 시점에서 38장과 39장은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끼어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7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4절부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은혜롭잖아요. 여기에서 딱 그 성경을 넘겨서 38장과 39장을 뛰어넘고 40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의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또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의 환상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을 세워서 그를 안내자로 세워 이 성을 어떻게 측량하고 그 성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바깥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그 성소까지 들어가면 그 성소에 원래 이제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여호와의 성소라면 응당 있어야 될 것. 여러분 이제 무슨 물건 같은 언약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여호와의 성소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임재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이제 이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이 40장에서 48장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37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임재할 것이다.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환상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갑자기 38장과 39장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 38장과 39장은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38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맹주였던 곡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얻은 노략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많은 족속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그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25장부터 32장에까지 나오는 열방에 관한 신탁, 그러니까 여러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도입 관용구와 아주 일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이 38장과 39장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방 신탁 쪽에 들어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이니까 자리는 이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37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흐름도 자연스럽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완성이라는 선지서의 뒷부분의 맥락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그쪽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의 의미를 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열방신탁 부분에 나오는 일곱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곧바로 알만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었던 데 반해서 이 여기에 나오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나라였다는 거죠.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 당시 문헌과 사료들을 이렇게 잘 살펴봐도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또 고기라는 어떤 아주 외교적으로도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 그가 보면 그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마곡의 맹주 고기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끌어들이는 나라가 5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하고 붓은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 마곡의 왕 곡은 북쪽에서부터 이제 밀고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같이 합세해야 되는 나라들 중에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먼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는 이스라엘의 남쪽 또는 남서쪽에 이제 위치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들을 넓게 아우르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다면 분명히 이제 그 당시의 문헌에도 좀 등장을 해야 맞는데 그런 이름은 거의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실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러 날 후 말년에라는 표현은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을 볼 때 그 표현할 때 하는 동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6절에 가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이 그렇게 여러 민족들을 이끌고 구름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여기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끝날에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날 후 곧 말년에 끝날에 이런 표현들을 종말론적인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그 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마지막 때를 내다보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과 39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마도 약 50년 후에 있을 고레스 칙령 때의 포로 귀환 사건을 넘어서서 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마곡 땅의 왕 곡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찾기 쉬운 책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그냥 끝에서 넘기는 게 빠릅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에스겔에서는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마곡을 사람의 이름으로 써서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다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고자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곡의 왕 곡과의 전쟁,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탄이 천년 후에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일으키는 이 전쟁이 과연 언제 있냐, 또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의 관심사도 아니고 계시록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에스겔과 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바는 마곡의 왕 곡, 또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슬러 위협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 아예 그 기회에 모든 악을 완전히 뿌리 뽑는 전쟁을 수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신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 38장 1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에스겔도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매우 강한 군대와 많은 동맹군들을 거스리고 나아오는 큰 군대의 수장이고 맹주이지만 마곡의 왕 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38장과 39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8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던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 마곡 땅의 맹주였던 곡은 여러 나라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악한 꾀를 내었고 또 특별한 방비 없이 울타리와 성읍과 또 망루와 방어 무기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평화롭게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손쉽게 쳐서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려는 어떤 약탈이 기본화되어 있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마곡의 왕 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의도였고 그것은 자기 주권 의지 결정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네가 스스로 낸 꾀가 맞지만 그냥 단지 네 결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낸 것이다. 훨씬 더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서 꺼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리로 꿰었다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읽은 말이에요. 3절에서 6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마치 이 마곡의 왕 곡은 거기 가기 싫은데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이끌어내서 그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그림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꾀를 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을 침략하고자 하는 어떤 침략이 기본이 된 제국의 생리를 그대로 따르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곡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모세가 열 가지 기적을 행할 때 그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강팍하게 하셔서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도 어떤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결정들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잘못한 여러 결정들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내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가리를 꿰서 꺼내온 게 아니라 사탄이 미혹해서 꺼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가만히 있는 곡을 미혹해서 꺼내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곡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쁜 놈 아니냐? 네, 맞습니다. 사탄이 나쁜 놈이지만 사탄도 사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영의 세계에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래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조종하시지 않고 설득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압도해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대항해서 싸웠었던 마음이 강팍했었던 바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곡의 왕 곡도 또 뭐 성경의 여러 예들 악신의 악령의 그 괴로워했었던 사울 왕도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자기 결정, 자기 의지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자기 결정과 자기 행위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시 보듯이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마곡의 왕 곡은 단지 한 시대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있어 왔던 여러 나라의 어떤 그 모양과 또 여러 정신으로 존재해온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총칭하는 그런 존재로서 마곡의 왕 곡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어느 시대에나 이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 있었던 때 어거스틴은 이 마곡의 왕 곡이 몰고 오는 그 파멸의 존재를 그 북방의 고트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의 그 마고개왕 고기 로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가장 최근에 미국의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연합이 해체되기 전에 소련이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도 멸망을 했고 고트족도 사라졌고 소련도 붕괴되었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대적들이 멸망하고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나는 것이지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라야 올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날에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기 전에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당신이 이제 죽음 후에 그 회색의 간달프가 죽음을 거쳐서 백색의 간달프가 돼서 나오면 더 힘이 세지듯이 예수님도 이제 부활을 거쳐서 나왔으니까 더 강력한 힘과 권세로 로마를 쳐보시고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언제 그날이 오느냐는 그건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지금 너희들의 관심사는 그때가 언제 올 거냐가 아니다. 그때가 언제 올 거냐라는 의혹과 그 해석은, 또 그날에 대한 어떤 계시의 선포는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살아있던 시대만 해도 한 세 번쯤 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92년이었죠. 까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았냐면 1992년 10월 28일 안 왔어요. 그때 왔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청년일부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예,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듣고 있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겠죠. 그런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아는 게 너희의 몫이 아니라 그런 것을 빨리 와서 내가 안심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너희의 몫이 아니라, 너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날과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생에 여전히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헤롯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못 박아 죽였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존재로,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존재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 날과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비전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그 성전을, 새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온전히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그 사단의 세력을 멸절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계속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들로부터 위협과 도전을 매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가 지키시고 다 통제하신다. 너희들이 이제 그 마고개왕 거기 여러 나라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 진을 칠 때 이제 끝났다 싶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갖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좌절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냥 단지 알고 계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곡과 곡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취업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이 경제 상황이 이런데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못난 그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인가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세력들은 사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38장과 39장에서 그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어서 굴복시키는 세력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서,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는 여러 북방에 또는 동방에서 몰려오는 그 이방 민족들, 기마 민족들이었고, 또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소련이었고, 또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뭐 자유주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 세력들은 어쨌든 다 이 마곡과 곡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 세력은 모양을 바꿔서 형상을 바꿔서 여러 다른 이런 주의 저런 주의로 정신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싹 모아서 한꺼번에 굴복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소탕하는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이 오랜 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보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요한의 계시록 환상에서도 보여졌듯이 오늘 우리도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떤 도전과 두려움 앞에서, 그래 괜찮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주관하고 계셔 라고 믿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신 형제가 기도했듯이, 기도 첫머리에 말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존재로 자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해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들이 학생일 때, 학생의 시절이 끝났을 때, 직장을 다닐 때, 싱글로서의 삶을 끝냈을 때,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늘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해 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겁먹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으라 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물러설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